다섯 가지의 새것과 낡은 것의 비유 첫 번째, 복관 기독도보 제9 10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치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의 묵은은 오래된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는 오래된 것이 좋다 함이니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묵은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낡은 옷의 낡은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 예수님은 여기서 모두 다섯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두 가지 비유, 즉 새 옷과 새 포도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다섯 가지이며 이 다섯 가지 비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비유는 첫째 생배조각, 둘째 낡은 천, 셋째 새 포도주, 넷째 묵은 포도주, 다섯째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셨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비유를 말한 이유,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길을 가다가 마태라는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하되, 일어나 나를 조처라 하니 그는 주님을 조찼습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일어나 나를 조처라고 한다면 그를 조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낯선 사람이 있는데 당신에게 일어나 자신을 조처라고 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를 좇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이분의 전 존재에 마태로 하여금 뭔지 모르지만 쇠가 자석에 달라붙듯이 이전의 생활과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본 후에 그는 그의 죄악된 생활과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을 본 사람들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으며 사람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게 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로 하여금 지위를 버릴 뿐 아니라 가정을 열며 또한 잔치를 준비하여 그의 친구를 부르고 이 낯선 분도 청하여 그와 함께 먹도록 하게 하는 한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먹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즐겁게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주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만일 그분께 가서 묻는다면 틀림없이 난관에 부딪힐 것을 알았으므로 단지 뒤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원망하며 너희들의 선생과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할 수 없었는데 아마 제자들 자신조차도 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그분이 왜 레위의 집에 잔치에 갔는지 제자들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분은 결코 임기응변적으로 세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신 것이 아니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바꾸신 것도 아니며 우연히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문맥을 잘 살펴본다면 그분의 오심은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심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길을 가시든 병을 고쳐주시든 다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임의로 일하거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다 임의로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온 곳은 목적이 있으며 결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이와 같음을 보았고 또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도 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이 나를 식사에 청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과 왕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내가 하늘에서 온 목적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나는 원래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이것은 마치 내가 소주에 갔기 때문에 상해에 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남경에서 상해로 오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주님이 처음에 정한 것을 바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길을 반 정도 가다가 결코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정하심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후의 행동은 모두 그분의 당초의 목적이 그와 같았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소경을 보게 한 것이나 어려서부터 문둥병 걸린 사람을 정결케 한 것은 모두 그분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며 결코 도중에 갑자기 그분의 목적을 바꾸어 사신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총명함으로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될 수 있었지만 단 한 사람, 그분께는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매우 총명하여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과 혹은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겠지만 주 예수님의 선생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밥을 많이 먹었다거나 혹은 일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리와 죄인의 집에서 식사를 한 것도 그분의 정하심이며 결코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므로 당신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정하신 바요. 원래 그분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실패에 대해 자주 다른 사람과 한두 시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도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모르며 일을 해도 왜 했는지를 모르는데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도 모르므로 주 예수님도 당신처럼 틀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므로 주 예수님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결코 흐리멍덩하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다 목적이 있는 것이며 결코 흐리멍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율법이 왔어도 많은 사람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율법이 몇 가지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율법은 다만 십계명을 포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가 있으며 사람은 그것에 따르는데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범하게 하고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보낸 것은 사람에게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범하고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기이하다고 느낍니까? 결코 기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율법은 원래 범법으로 인해 더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음을 알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미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사람이 범함으로 자신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준 것으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주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율법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려 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오히려 사람에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겠습니까? 율법이 사람을 범죄치 못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겠습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율법이 사람으로 구원받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여전히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꾸 말해서 우리 모두는 원래 다 병든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병든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꺼리어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만일 환자가 스스로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의사를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를 청해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친구가 있는데 그는 폐병이 들었으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는 나는 키도 크게 자라고 살도 찌지 않았는가? 무슨 병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지금 매일 조금씩 열이 나며 몸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므로 휴식을 취하고 과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병 2기에 이르게 되고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폐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지 않고 일할 힘이 없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매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함부로 행동합니다. 결코 그가 병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는 자기에게 병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치료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치료하고 구원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사람이 자기에게 병이 있고 죄가 있음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사람으로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4천년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게 한 것이 바로 사람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사람에게 주사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하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자신을 알게 할 뿐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며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 점을 이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사람으로 죄를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주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율법을 주시고 둘째로 주 예수님, 즉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먼저는 혓바닥을 보고 맥을 짚어보고 체온을 재본 후에 당신이 병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병이 있다고 알려주고 가루약이나 물약을 줍니다. 그는 먼저 당신이 병이 있음을 알려주고 나서 당신에게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에 행한 것은 반드시 첫 번째에 행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율법을 보내셔서 사람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했습니다. 둘째로 은혜, 곧 주 예수님을 보내사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목이 곧아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의인을 불러 율법을 지키게 하고 바리새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사람이 반드시 첫 번째 도움을 받아들여야 주 예수님의 두 번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의 간증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일 율법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은혜와 진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첫 번째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영원히 두 번째 주 예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나는 스스로 좋고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와서 맥을 짚고 체온을 재고 진찰한 후에 나에게 병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원래 나는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율법을 만나면 율법은 내게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원래 나는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율법은 내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왔고 그가 나를 도와서 나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환자가 되게 할 뿐입니다. 율법의 사명은 사람에게 자신이 환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율법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말은 가장 크며 가장 넓은 원칙입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마음에 병이 없습니까? 당신에게 감추어진 질병이 없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감추어진 죄가 없습니까? 당신에게 은밀한 병, 즉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병이 없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는데 은밀한 병, 감추어진 병을 하나님은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며 더러운 죄악과 인생의 죄악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감추려 하고 그들의 행위가 조금 나아진 후에 다시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병이 조금 호전된 후에 의사를 다시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만일 거리낌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부른 이 찬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처음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죄가 중에 마땅히 멸망해야 하니 구주 예수께로 옵니다. 우리의 현재의 번역은 내 원래 모습 그대로 옵니다. 내가 일찍이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지만 이 찬송가는 20여세에 불과한 여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죄의 느낌이 있었으며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영원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각지의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7, 8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너의 상태가 조금 좋아진 후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녀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혹은 저렇게 해야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나이든 전도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근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의 손을 그녀의 등에 대고 이대로 가서 하나님을 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도대체 내가 더 이상 잘하려고 진보하거나 개선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다만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럴 필요 없단다. 이대로 괜찮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분명해져서 그녀의 원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자임을 아셨으므로 의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병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열이 105도 정도일 때 의사를 청했다면 의사가 열이 103도로 내려가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병이 중할수록 의사가 빨리 올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체온이 98도인데 의사를 청했다면 의사는 그 정도면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병이 중할수록 의사가 빨리 올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는 환자라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의사, 오셔서 나를 치료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집에 돌아간 후에 바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나의 원래 모습 그대로 옵니다. 옵니다. 친구들이여, 무엇을 은혜라고 합니까? 내 본래 모습 그대로, 즉 회개나 개선할 필요가 없는 원래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인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한다면 나는 그들을 화장시키고 연지를 찍어서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상해의 망국 장의사 집에서는 죽은 사람을 보기 좋게 염을 해서 관에 넣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내가 만일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권하는 전도인이라면 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후에 지옥에 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개선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코 사람을 조금 좋게 고친 후에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죽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로 속죄와 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금식의 문제.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은 즉시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병든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간에 너희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우리는 금식하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데 우리와 당신의 제자들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금식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의 어조에는 두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주일에 5일은 음식을 먹고 이틀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7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면적인 것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종교적인 좋은 배경이 있으며 우리는 당신의 제자들처럼 오늘 포도주가 있다고 해서 오늘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좋은 행위가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 하기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국 사람이 고행하면서 수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채식하는 사람은 채식하는 사람들을 고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보다 더 고상해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싸울 수 없는 공적과 덕행을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로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는 이유. 그들이 질문한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으므로 주 예수님도 두 단계로 나누어 답하셨습니다. 먼저 외면적으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들이 어찌 슬퍼하며 탄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나는 신랑이고 그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동반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제거된 후에야 나의 제자들이 금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아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므로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제자들은 금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금식에 대한 표면적인 대답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주님이 다섯 가지의 비유로서 새것과 낡은 것이 함께 섞여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다섯 가지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으며, 둘째,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며, 셋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으며, 넷째,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하며, 다섯째, 사람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주 예수님은 왜 이 다섯 가지 비유를 사용해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마땅히 좋은 행위를 갖고 종교적인 방면에서도 좋은 행위를 가지며 힘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실제적인 방면에서의 금식은 내가 간 후에야 비로소 나의 제자들이 금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금식이 좋은 행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내가 가면 그들도 마땅히 금식하지 말아야 하며 금식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다섯 가지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이 가져온 것은 율법의 의문이나 여의와는 완전히 조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져온 은혜는 율법과 완전히 조화될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비유의 의미는 율법과 은혜는 섞여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섞여질 수 있다면 율법은 율법이 될 수 없고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생베와 낡은 옷. 마태복음 9장 16절은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 곧 생베로 옷을 깁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평범하며 일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 일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이 생베가 그 낡은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이나 의복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가정적이지만 사실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여기에 옷이 터졌다는 것은 모든 옷이 다 터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 옷이라고 말하지 않고 낡은 옷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낡은 옷은 다 터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볼 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옷은 다 터진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터졌으나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옷이 터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몇 벌의 옷을 입었다거나 소물든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터지면 아직도 속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단 한 벌의 옷이 있는데 이 옷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에 감추어진 육체가 드러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의 수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 앉아서 아주 편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흑암에서든 빛 가운데서든 어디서나 당신을 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당신의 옷이 터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악과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역사는 얼마나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지 당신은 남에게 말할 수도 없으며 다만 당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입을 막고 있어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입을 통하여 당신에게 당신의 옷이 터졌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빛 가운데서 당신의 의는 마치 터진 옷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문제는 옷이 터졌는가 터지지 않았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옷이 터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여름에 옷이 터졌다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옷이 터졌어도 당신이 이것을 모른다면 수치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의 옷이 이미 7cm나 터졌다고 말해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수건으로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고 모자로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으며 차에 앉아서 우산으로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수치스럽다고 느끼며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갈아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이 일도 아직 다 못했고 저 일도 아직 처리 못했으며 친구도 아직 못 만났으므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돌아가서 옷을 입든지 갈아입든지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죄 가운데 빠져 20년 혹은 30년 또는 50년이 되었고 당신의 옷은 터졌었습니다. 당신은 수치스럽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적당히 나날을 보낼 수 있으며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므로 적당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당신의 옷은 터졌고 당신의 방법은 가서 꿰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꿰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나는 결코 이것을 주의하지 않았었는데 이 몇 주 동안 나는 특별히 이 단락을 주의했습니다. 생배의 생은 헬라어에서 결코 새것과 낡은 것의 새것이 아니라 미완성된의 뜻입니다. 생배는 아직 표백되지 않고 염색되지 않았으며 아직 다림질되지 않았고 풀먹여지지 않은 천이라는 뜻으로 소위 중국 속담에서 말하는 포목입니다. 생배이며 새 천이 아닙니다. 비록 천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포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천이 낡은 옷을 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것은 주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결코 새것이 아니오. 모든 전형적인 것이며 낡은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 주 예수님의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주 예수님이 완전히 이룬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외적인 이름뿐이고 결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만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그들은 예수는 위대한 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름뿐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박애와 평등의 큰 본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하기만 하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며 천국을 가져와서 세상은 황금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피가 없는 전도인이 전한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으로 이 천은 포목점에서 사온 것이 아니라 옷감 공장에서 사온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으로 그의 낡은 옷을 꿰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위 복음의 일꾼이나 전도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그분이 피를 흘린 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며 그분은 죽고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며 그분이 죽기 전에 행한 행동은 본을 보인 것에 불과하며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큰 역사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행한 것만을 본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인자가 들려야 할 피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죽음을 보통 사람의 죽음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일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교훈을 생배로 생각하여 단지 한 조각 잘라서 터진 옷에 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여, 아마도 당신은 아직 다른 사람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다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신약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는 사복음서를 읽은 후에 결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자기의 행위가 예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예수에게 배워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이 이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일 그에게 당신의 행위가 주 예수님처럼 그렇게 좋은가를 묻는다면 그는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그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교회에게 돈을 조금 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옷이 터졌음을 인정하지만 오히려 완성되지 않은 천 주님의 교훈을 한 조각 잘라내서 기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을 가지고 낡은 옷을 꿰매면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여, 주 예수님은 매우 조심스럽게 생배 조각,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옷이 터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옷이 터졌으므로 매월 수입에서 5원의 돈을 예배당에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죄를 범했으므로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성경을 한 장씩 읽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금식, 기도, 성경 읽기,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만일 이러한 것들을 공덕으로 삼아 터진 곳을 꿰매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일들을 공덕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항상 죄를 범함으로 이후에는 거짓말을 안 하고 영국도 안 보며 좋은 사람이 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에게 단정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것들을 꿰매려고 하며 한 조각 천으로 터진 곳을 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꿰매기 위해 뜻도 세우지만 당신이 꿰매면 꿰맬수록 뜻을 세우면 세울수록 당신의 터진 구멍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래 마작을 좋아했는데 당신이 뜻을 세워 이제는 마작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당신은 밤을 새워가며 더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당신이 흡연을 좋아했지만 이제 피우지 않기로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신에게는 두 번째의 결심이 다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듣고 생각하기에는 결코 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꿰맬수록 헤어짐이 심합니다. 이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30분의 시간을 들여서 학업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 때면 매우 급하게 시험 준비를 했으나 공부는 오히려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번 시험이 끝나면 매일 2시간을 들여 학업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심한 결과는 2시간씩 준비할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그의 30분의 시간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가장 미워하나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일기장에 분명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서 만일 한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일기장에다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를 해놓기로 정했습니다. 그가 얻은 결과는 검은색 동그라미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이것이 기운 결과인데 전보다 해진 구멍이 더 커진 것입니다. 원래 해진 것으로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이제 기울수록 구멍이 더 커져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중에 끝까지 견고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한 시간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다섯 달 후면 끝나버리고 몇 년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분의 사촌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어느 상회의 회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는 서양 선교사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청년회와 다른 그리스도인을 도왔었는데 이제 그는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었으며 심지어 불교를 믿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쁘시다고 여겼으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바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차이입니다. 나는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영원히 주 예수님의 생활로 우리의 생활을 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교훈으로 인해 그분이 선생님으로 오셨다고 말하거나 그분이 사람의 좋은 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와 같다면 당신은 다른 많은 큰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배로 기울 수 없다면 낡은 천으로 기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가장 신중하십니다. 그분은 생배로 낡은 옷을 꿰매는 것만 말했지 낡은 천으로 낡은 옷을 깁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옷으로 기울 수 없는데 낡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과거의 날들로 오늘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낡은 천으로 낡은 옷을 깁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가 보여주는 그림과 마태와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가령 어떤 사람에게 두 벌의 옷이 있는데 하나는 새 것이고 하나는 헌 것이라 합시다. 그가 집에 들어와서 옷이 터진 것을 보고 새 옷을 잘라 낡은 옷을 깁는다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면 바보입니다. 그는 이 낡은 옷을 이미 4, 5년 동안 입었으므로 아주 정이 들어서 버리기가 아까운데 터졌으므로 새 옷을 잘라 그것을 깁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방면에 있어서는 사람이 기꺼이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처럼 행합니다. 마태 마가가 언급한 생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으로서 주님이 아직 죽기 전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죽을 때에야 비로소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단지 천일 뿐 아니라 이미 완성된 천임을 보여줍니다. 미완성된 천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님이 완성하신 천으로 자기의 터진 옷을 기우려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가 힘을 다하고서 할 수 없으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잘 지켰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는 지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내가 못하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처음부터 주 예수님이 하시길 구합니다. 나는 힘을 다해도 여전히 잘할 수 없으며 힘을 다해 고치거나 선을 행하려고 해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알므로 완전히 주 예수님이 하시도록 넘겨줄 뿐입니다. 자신이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주님은 새 옷을 잘라서 낡은 옷을 깁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잘할 수 없는 것은 낡은 것을 버리고 가서 새 것을 입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자기의 낡은 터진 옷을 주 예수님께 기워주시도록 구할 수 없다면 기우지 않고 새 옷을 입는 것만 못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옷을 입는 데 있어서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주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을 기우려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한 천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새 옷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옷, 즉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며 오직 자기의 죄를 시인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체의 선함과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 자기의 터진 옷을 제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옷은 새 것이요 완전한 것으로서 더 이상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으려면 행동을 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새 옷을 잘라서 터진 옷을 꿰매는 바보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사람과 종교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에게 당신은 종교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나의 종교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하면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의 종교는 당신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가서 하는 것이고 나의 종교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반드시 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서 행동을 잘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옷이 터졌으며 부패했고 잘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새 옷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회개를 하고 결심을 하고 가서 잘해보겠다고 말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당신은 여전히 결심을 하지만 또다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의지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목수가 임종시에 그의 유물을 그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내 방에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장롱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유물 중에서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목재로 만들었으며 가장 좋은 도료로 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롱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쓸 생각으로 잘 만들었지만 이제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비록 목수였지만 그의 재능은 아버지에 못 미쳤으며 장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그가 이 장롱을 보고서 나의 아버지께서 만드신 장롱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므로 뭔가를 더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서랍이나 줄무늬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롱을 꺼내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이 오히려 장롱의 미관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내가 만든 장롱은 이미 잘 만든 것이란다. 무엇을 더 추가하면 오히려 일을 망칠 테니 내가 가서 한번 써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으며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이미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으며 그분은 결코 사람으로 무엇을 더하거나 다시 무엇을 하도록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청해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합시다. 혹시 네 선생님이 준비한 식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여러분이 각자 몰래 빵이나 찐빵을 가져와서 먹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이러한 행동은 다름 아닌 주인 된 나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때는 아마 이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님을 청하실 때에는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좋은 일을 쌓아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공덕을 대해야 구원에 더 어울리고 영생에 더 합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만일 이렇게 한다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은 이미 완전하며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려 한다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곧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를 망치는 것이며 낡은 것과도 합해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합하지 않는다는 것의 원문의 의미는 화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한 벌의 낡은 푸른색 네의가 터졌는데 만일 푸른색의 새천으로 깁는다면 그 색깔의 차이가 마치 반지 위에 박힌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깁는 천은 반드시 그 옷의 천과 비슷해야만 합니다. 만일 새천으로 낡은 옷을 깁는다면 그 색깔이 곧 기운 곳을 드러내는데 이는 마치 사람에게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음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다 거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새 것과 낡은 것은 완전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만일 낡은 옷이 있어서 가장 훌륭한 기술로 남이 볼 때 이 옷을 기운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다 합시다. 이러한 기운 것을 어떻게 가장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곧 색깔이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깁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 하더라도 만일 흰 천으로 붉은 옷이나 남색 옷을 깁는다면 모든 사람이 이 옷이 기웠음을 알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사람이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족을 주 예수님으로 깊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를 믿는다면 완전히 새 옷을 받아들여야 하며 조금만 받아들인다면 더욱 복이 흉할 뿐입니다. 당신이 만일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의가 당신의 수치를 가릴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의, 새 옷을 조금 채해서 깁는다면 당신 자신의 초함을 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완성되지 않은 천에 불과하여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분은 이미 구속을 이루시어 우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분의 구속으로부터 어떤 것을 조금 취하여 우리의 터진 옷과 같은 행위를 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인격과 행위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했으므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나의 터진 옷을 기우면 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터진 옷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옷이 조금도 터지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옷이 터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옷은 다 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에게는 새 옷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이 새 옷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당신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 남자가 있다면 오늘 당신이 입어주길 기다리는 새 옷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 여자가 있다면 오늘 당신이 입어주길 바라는 새 옷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새 옷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사람이 멸망에 떨어지는 것은 그가 터진 옷을 기우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꺼이 새 옷을 입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천당에 가서 바알과 베드로를 만날 때 그들은 다 그들의 옷이 터졌음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의 깁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오래되었거나 잘 기웠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장래에 다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여,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는데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은 과거의 당신이 얼마나 좋고 나쁜 사람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만일 떨고 있는 죄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죽었고 새 옷이 이미 준비되었으니 당신은 다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문제는 나의 행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가치가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가치가 있습니다.